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우리도 이렇게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려주는 것은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무지하였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밝히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민족적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위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 속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깨달아지고 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그 일의 계기가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스데반의 죽음을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고 성도들이 다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되었고 이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는데 먼저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빌립은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이 로마인에게도 복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는 것이라는 것을 온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누가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9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에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각자 흩어져서 자신의 출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에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버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이방인의 땅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은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헬라인들은 누구이냐 라고 했을 때 아마도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도 전해졌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한 이 복음과 성령의 사역으로 어느 정도 예루살렘 교회도 깨달아 알아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사도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의 사역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사역을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사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 모습이 우리와 상관없는 모습이 아니라 이 사역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진 안디옥에서 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이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과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또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마도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다 돌아갔을 것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도 구브로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출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상에 그것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만나거나 그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그들과 함께 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율법도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었고 그리고 이 복음이 시작된 것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구원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자동적으로 내재해 있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종교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유대인, 이방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이 안디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사도인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만의 사회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에 살아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게토, 자신들만의 사는 구역을 정해서 그들끼리만 살고 그들끼리만 교제하고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어떤 상행위를 위하여서 이방인들을 만날 때에는 할 수 있으면 자신이 만나지 않고 대리인을 세워서 장사를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들이 이방 땅에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자연스럽게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과 삶과 영혼에 끼친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그들이 충만하고 충만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이라면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이 복음이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겠는가? 이 이방인들도 죄악 가운데 사는 이 개와 같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들이 우리가 누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들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근본적인 속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비참한 처지를 알고 정말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면 이방인에게도 좋은 소식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들은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가 주와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소개했는데 여러분 이 주와 구원자라는 이 개념은 지중해 동쪽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낯선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와 헬라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었지만 이 지중해 동쪽, 즉 동방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종교적으로 보면 로마보다는 이 동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훨씬 종교적으로는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에는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면서 그런 신전도 만들어 놓았지만 그러나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계시고 인생을 주관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인 신이 있다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하고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우리 인생을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터키의 남쪽 지방이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와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오랫동안 이 주와 구원자에 대한 많은 종교적인 가르침들을 받았는데 특별히 신비적인 종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비 종교에서 가르치는 주와 구원자는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고 그들이 가르치는 이 실천적인 종교 행위들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방탕한 그와 같은 삶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적 본성을 따라서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 제자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이 예수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가르침을 들을 때에 그것은 신비 종교와 참 허무맹랑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참으로 이것은 우리가 들을 만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그와 같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이 제자들의 말의 지혜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허무맹랑한 이 동방의 신비 종교 사상의 가르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만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사역을 축복해 주셨고, 그들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단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능력으로 큰 확신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진리를 믿는 진실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방 세계를 향한 복음의 사역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일이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안디옥에서의 이방인 선교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진전입니까? 그곳에 있었던 회심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웨스턴 사본이라고 하는 성경 다른 사본에 보면은 여기에서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라는 말로 누가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새로운 전도 활동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성도들에 의해서 이 복음의 사역이 이방 세계를 향하여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어떤 특정한 지위나 직분을 가진 사람,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성도들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처음 듣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헤롯에 속한 사람을 헤롯당이라고 하고 가이사의 이 집안으로서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가이사 집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일반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길거리에서건 시장 모퉁이에서건 회당에서건 어떤 사람이 집에서건 그들이 모일 때마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저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열렬하게 무언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계속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갔었든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와 같은 삶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들을 보자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큰 조롱은 아니었고 물론 조롱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 익살스럽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의 활동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것을 전하거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사람들은 늘 세상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어색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면 할 이야기라고는 드라마, 부동산, 그리고 다른 세속적인 이야기를 해야만 뭔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이상한 것이라는 것을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참된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만 우리에게 편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도 잘 모르고 그리스도를 말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던 것은 그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참으로 이 성도들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사역자를 세우셨는데 그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당연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 이 이방의 교회를 살필 수 있는 사람을 물색했습니다. 마땅히 사도들이 가야 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사도들은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방 세계에 있는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사도들이 선뜻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집사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바나바는 당연히 돋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는 위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에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어떤 사람을 찾기 전에 아마도 바나바가 자신이 가겠다고 그렇게 자원하였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이방 땅 안디옥을 방문하는 것이 그에게는 전혀 낯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그런 영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그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있게 사람들을 믿음으로 권면하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나바는 믿는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많이 더해질 때에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 혼자서는 이 사람들을 다 돌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바나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혼자 이 일을 다 감당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 사역에 함께하여서 이 성도들을 돌보아야겠는데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사울이 생각났습니다. 이 일에 사울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울을 부르셨을 때에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즉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래서 그는 즉시 사울을 찾아서 길리기아 다소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 갔을 때 그곳에 사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소문하여서 이 사울을 찾아냈고 그리고 그를 권면하여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1년간 사역을 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탁월함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지 그가 이 전략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울을 전도사역에 함께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복음사역으로 이끈 결과 여러분 이 이후의 사역을 보시면 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이 나오지만 그러나 13장부터는 이 사울이 바울로 불리면서 계속적으로 복음 사역을 위하여 어떻게 그가 쓰임 받았는지 사도행전의 마지막까지 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이 바울을 사울로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누가도 계속 지금 바울을 사울로 부르고 있고 13장에 가서야 이 사울을 바울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원래 이 사울은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이름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의 뜻의 이름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두 번째 이름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이 더 있는데 그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정말 사울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가장 큰 자로서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복음사역으로 부름받은 이후에는 그가 사울로 살지 않고 바울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를 항상 바울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사울을 복음사역으로 인도해서 바울로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데 이 바나바가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울은 아마도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의 복음 사역은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그가 가서 말하는 곳마다 극심한 반대가 일어났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갔을 때 그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단절되어서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몇 년의 세월을 그가 아무런 소식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크게 상심하였을 것이고 무기력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정에서도 의절한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드러내놓고 일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무기력한 삶을 살아야 했는데 마치 죽은 사람처럼 지나야 했는데 바나바는 그를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이때가 바로 사울이 일해야 할 때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먼 길을 가서 사울을 찾아 헤매었고 마침내 그를 찾아서 복음 사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영혼을 품고 한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수고로 사울은 안디옥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두 사람의 사역으로 안디옥의 교회는 매우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온 도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끓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 바나바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했을 때에 이 말씀은 바로 바나바가 보여준 그런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 사람만 잘 믿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피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의 필요를 내가 도와주고 채워주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보여줬던 겸손과 섬김의 자세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한 그의 판단력 여러분 그리고 그가 하였던 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발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실천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역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 사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큰 무리가 더해졌는데 이 교회는 단순히 사람만 많이 모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르렀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였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예언이 하였는데 그 예언이 클라우디오 때에 이루어져서 예루살렘과 여러 도시에 심각한 기근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안디옥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헌금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였던 이 헌금의 올바른 의미를 동일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올바른 연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9장 5절 말씀은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9절에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교훈들을 주고 있는데,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 이와 같은 가르침들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보고 그들이 헌금하기로 작정하였고, 헌금을 작정하되 미리 준비하도록 하였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작정한 것을 실행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 안에 있는 교회는 결코 자신만을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다른 교회의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 관대함과 희생의 정신을 발휘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들도 이런 정신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것만 생각하는 신앙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복음의 참된 의미와 풍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것이 작정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단순히 교회를 위한 헌금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들, 궁핍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복음을 위하여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거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평범하고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들은 이 복음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과연 참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가져다 준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보십시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섬김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인 이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안디옥의 성도들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관대하게 헌금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 자기 가정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참으로 감사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교회의 일원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